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적 속성 없이 사랑만으로 성경에서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고 다 사랑한다, 이런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기준과 어떤 틀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랑은 구속적 사랑입니다. 이 구속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이 구속적인 사랑이 바로 성경적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그냥 단순히 everything is okay 하고 다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속을 이루시는 구속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구속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에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말고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속적 사랑을 잘못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랑, 하나님 사랑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를 갈구하고 희망하지만 실질적 그 구속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적 사랑이 무엇이고 구속적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산울, 뭐 구유, 망대를 짓고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로 줬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준비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한 집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농부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었다고 하는데 이 종들, 이 한 집 주인의 종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 제사장, 선지자,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이 한 집 주인의 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비유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열매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맺으려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집 주인이 자기의 그 열매를 맺으려고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 포도원에 보내가지고 자기 종들한테 종들을 통해서 그 농부들한테 그 열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농부들의 반응은 종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 여기 사람들이 잡아 심히 때리고 죽였다고 하는 게 이 농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지금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보낸 데 대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한 족속들 같지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을 때리고 죽였다. 누굴 그렇게 했느냐 하면 스가랴 선지자 돌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때렸습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때려서 죽였다든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심히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하는 행태였다는 것입니다.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했을까요? 자기 종들을, 예,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이 비유에서는 그 한 집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보냈는데 다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집 주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비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종을 다 때려서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은 내 뜻을 듣지 않는구나,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고 포기해버렸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그러한 처참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에 대한 이런 태도와 이런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다른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죄종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뜻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뜻이다. 처음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결과는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냐. 저희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에게도 죽이고 돌로 치고 때리고 이러한 행태로, 이러한 반응으로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비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종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친 백성들에게 보내서 자기의 뜻을 알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열매라고 그러죠. 뜻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율법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암송하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니까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해석합니다.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럼 사실 예레미야한테도 그랬어요. 예레미야한테도.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을 믿지를 않아요. 거기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믿어요. 이사야 때도 그럽니다. 이사야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화로도 하니까 아니다, 재앙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평화로다.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바로된 선지자는 이사야 외에 몇몇 한두 명 많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홀로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많이 받아요. 예레미야가 다른 거짓 선지자들한테, 바술이라는 사람한테도, 제사장한테도 결국 매맞게 되고 때림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나의 구속적,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의 구속적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선지자들, 종들을 보내주셔서 자기가 그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구속하고자 하는 그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해요. 그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자 하는, 자기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결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죠.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 방식과 내 뜻대로, 내 이해가 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합당히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이고 때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종들을, 자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자기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 다 용납하고 everything is okay,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자기의 뜻대로 반응하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뜻에 합당히 반응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입니다. Redemptive love. 그것이 구속적 사랑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말씀대로 반응해야만이 하나님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적 사랑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말씀에 준하여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참담한 이 현실이 이렇게 됩니다.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님 심의 때로 싫다는 거예요. 농부들은 하나님의 종들한테 들리는 그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평안하다, 좋다, 모든 게 좋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것이 다 좋다, everything is okay, 평안하다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구속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그 구속적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종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보내시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라고. 심지어는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래서 계속 죽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 보냈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때렸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37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last of all,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자기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다가 결국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말이죠, 비유에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옛날 성경은 공경,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가 지금 계속해서 구속적 사랑을 이해시키고 구속적 사랑에 반응하도록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는 내 아들은 듣겠지. 자기 가장 사랑하는 one and only son,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말을 청종하고 그를 존대하고 그를 따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속적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구속적 사랑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아들을 보내며 저를 존대하리라, 공경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 이 심정,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속적 사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속적 사랑을 이해하고 알 수 있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선지자를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알았을까요? 농부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농부들의 반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잘 보았습니다.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미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누이 자기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 항상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이 농부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질투 시기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질투 시기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 시기 누구의 질투 시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투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투 시기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쫓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이랬을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을 보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자 끊임없이 사랑하신 선지자를 보내고 아들을 보내는 그 구속적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거부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날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싫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싫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적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도 싫고 오직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사야 시대 모든 것이 평안하다 했던 것처럼 내 방법대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이해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죽게 됐습니다. 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은 죽게 된 이 상태에서 이 비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전을 했어요. 챌린지를 했어요. 질문을 하십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 열매를 바친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려면 반응하려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악성을 깨닫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구속의 주님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적 사랑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의 구속적 사랑에 온전히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구속적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럴 때 41절에 저희들이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이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이 농부가 악한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들을 다 죽였죠. 그러고 나면 그 아들까지 죽이는 거. 자기들도 이 비유 속에서 이 사람들이 악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 진멸할 것이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님은 뭘 도전하시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농부가 악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성과 너희들의 모습을 좀 보아라 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에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농부들, 이 사람들만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이해하거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이 농부들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자기 자신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비유의 목적에서 질문하시는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들의 영적 상태, 그 죄악된 상태를 자문자답하고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이 비유를 해주셨는데 비유의 의도와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기에 너무 늦습니다. 반응을 못합니다. 아예 자기가 그런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는 자기들 자신의 실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적 사랑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구속적 사랑에 우리를 구원해 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구속적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제가 뭐를 해도 나쁜 짓 하고 좋은 일 해도 그냥 그거 관계없이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 질문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좀 일깨워주기 위한 그들로 하여금 전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비유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4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로다 기이하로다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 2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건축자들은 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축물은 돌을 많이 사용해요. 이 돌을 사용하는데 건축자들이 어떤 돌은 필요하다는 돌은 자기들이 가지고 불필요하고 무가치하고 아무런 쓸데없는 돌은 킵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버립니다. 버립니다. 이런 돌은 필요 없으니까 버립니다. 근데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캡스톤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팔레스타인의 건축물들 중에서 이 짐 모퉁이의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켜주고 뼈대를 연결해주시고 기둥을 받쳐주고 어떤 이 서로 이런 기둥이 옆으로 가거나 세로로 가거나 이런 것들 서로 연결해주고 그 기둥을 버팀목하고 버텨주는 것이 이 건축물의 모퉁이의 돌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그 건축자들은 그 모퉁이의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에다 자기 이름을 새기기도 한답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돌로 많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돌로 이 건축을 짓던 사람들은 집을 짓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그렇게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자가 버린 돌입니다. 쓸모없는 돌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아주 귀중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 됩니까 이게? 버린 돌인데 쓸모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캡스톤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쓸모없다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버린 돌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선지자를부터 때리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씀 선지자들의 말도 그 구속적 말씀을 인정 안 했지만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무가치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버린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이 이어집니다. 새로운 건축물이 생겨납니다. 기둥과 뼈대와 기둥이 새로 가로로 되는 모든 그런 어떤 건축물의 그 뼈대를 이루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새로운 건축물이 생겨납니다. 태어납니다. 태동한다는 것이죠. 모퉁이의 머릿돌 때문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으면 집이 생기지 못합니다. 집이 지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집이,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그 집, 신령한 집이 너희도 신령한 집이 된다. 그 이전의 집과는 완전히 상이한 새로운 신령한 집이 만들어진다, 건축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퉁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귀한 일이죠. 이제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런 신령한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 그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외 기록할 수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보세요, 모퉁이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모퉁이돌이 상징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반응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구속적 사랑을 이루시고자 하는 분은 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스토리가 구약의 스토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merciful하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스토리는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스토리고 그런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그런 여정을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 Wrong. Wrong입니다. Wrong.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성경의 관점은 구약이나 신약은 다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분은,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지만 예수님 자신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보내셔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작정하고 계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경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하는 그 구속의 사랑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는, 구약 성경에서 그 자기의 종들을 다 죽이며 때리며 죽이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다가 자기의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다 버려버립니다. 무가치하고 쓸모없다고 버립니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를 이용해서 단순히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사는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전세적 만족과 축복을 받는 그런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속적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사랑에, 그 구속적 사랑에 여러분들 반응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그 반응의 자세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히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구속적 사랑에 반응하려면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죠? 유대인들한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민족적 혈통적 유대인은 의미가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겉으로 보이는 그 유대인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이면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어진 그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실제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여기 앉아계신 분은 다 영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영적인 스피리추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구속의 구속적 사랑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괜히 겉으로만 막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야 라고 했던 그들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우리 이방인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지금 누구한테 붙여진 타이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붙여진 호칭이에요. 택하신 족속, 유대인들 말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 다 제사장 나라였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칭호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나 너희는 이방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주셔서 그 뜻에 반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 반면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속적 사랑에 합당히 반응하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구속적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한 말씀처럼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적 사랑을 받는 성도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요? 이 열매가 무엇과 관계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열매는 하나님의 종들과 관계한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한다. 맨 처음에 이 열매를 어떻게 받으려고 했어요? 여기 33절에 시작할 때 실과 때가, 열매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열매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43절에 있는 열매를 이해하려면 34절의 열매를 우리가 보고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서 다 심히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죽여버린, 버린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퉁이의 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의 돌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그 모퉁이 돌을 믿고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제사장, 아까 부여했던 이 베드로전서에 나왔던 하나님의 족속들,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고 그리고 건축물이 이어지면서 신령한 집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바로 건축물의 머리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태동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구속적 사역,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면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왜 여기서 머리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됩니까?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리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반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속적 사역이, 구속적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받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온 죽으심, 그 대속적 죽음을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에서는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살리라,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셨던, 유대인들에게 버리심을 받았지만 그가 모퉁이 돌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퉁이 돌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돌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만 될 뿐만 아니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냐.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모퉁이 돌이 바위가 되어서 그 바위에 부딪히는, 그 모퉁이 돌에 부딪히는 그 모든 사람을 산산이 조각이 나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 심판의 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하반부입니다. 44절,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진다고 합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구속적 사랑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 나 사랑해주세요 이 정도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 결과는, 그 구속적 사랑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같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깨어지고 가루로 만들어진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구속적 사랑을 대하는 반응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머리돌, 모퉁이의 머리돌 되신 그분을 믿음으로 믿고 반응해야만이 우리가 구속적 사랑을 온전히 반응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